제목은 홀부모의 자녀 교육이고 강의는 마주회 권사입니다.
혼자서 네 아이를 기르면서 공부를 풀타임으로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하루에 3시간씩 이상 자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공부라는 거는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트레스디아스를 가니까 시계를 다 풀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바깥 일은 생각하지 말는데 저는 시계를 못 풀어요.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도 샤워할 때만 풀고 곧 끼고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잘 적에도 있어야 되고 자다가도 봐야 되고 그래서 트레스디아스를 갔는데 시계를 여기다 감춰버렸어요. 내가 그러고는 가끔 이러고 팔 들고 변소 가서 봐야 돼. 그게 그냥 시간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말 저 자녀교회 참 힘들게 생각이 돼서 제가 칼럼을 쓸 적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혼자 이혼의 충격 그리고 무거운 정말 짐도 지고 또 그래서 아이들을 혼자서 넷을 기를 자신이 없어서 죽고 싶었어요. 죽으려고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4대 1이에요. 내가 보니까 나 혼자고 4인데 내 생명이 4대 1인 거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고통 때문에 허덕이고 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아이를 살려야지.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아이들한테 세 배의 사랑을 줘야 되겠다. 아이들 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도 주고 또 외로운 미국에서 조부모의 사랑도 주고 세 배의 사랑을 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내가 세 배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역할만 주셨어요. 나는 어머니일 뿐이라고요.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아이들을 환경을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지어주는 것만이 나의 일이고 그 다음엔 나는 어머니의 사랑만 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교육이 저에게 가장 힘들었고 또 자녀교육에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고 배우고 또 반성하면서 깨닫고 반성하면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두 부모 아래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가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한 부모와의 부모의 이별로서 아이들도 똑같은 이별의 아픈 상처 또 이별의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리고는 고달픈 우리 홀부모한테서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가지고 외로운 환경에서 불안정하고 외로운 환경에서 자라는 죄 없는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가 이혼하든지 사별하면은 아이들도 그거에 못지않은 똑같은 상처, 버려진 슬픔의 상처를 받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책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물론 미국 사람의 통계지만은 자살자, 범죄자, 또 정신병자의 70-80%가 이렇게 싱글 패밀리, 이렇게 그 홀부모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홀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혼율이 두 부모 가정에서 자란 것보다 네 배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죄 없는 우리의 자녀들, 죄 없이 그 죄 없는 피해자 자녀들이 어른의 불행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된다는 것은 이거는 페어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없는 피해자의 아픈 응어리, 가슴 아픈 응어리를 풀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서 우리가 자녀들을 건강하게 밝은 성인으로 살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모의 별거, 이혼, 사별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나? 이미 애들이 짐작을 했고 그걸 구태여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어떤 때는 내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눈치로 다 알고 있는데요, 뭐. 그걸 모토로 얘기해줘요. 근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상상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나의 탓, 그 주관적으로 생각해요. 나의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별, 부모와의 사별, 이혼이. 그래서, 또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셨어. 그 다음에 엄마도 나가면 어떡할까?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디서 누구하고 어떻게 사는 건가? 불안해요. 말은 물어보진 못하고 엄마 표정에 따라서.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유치원생은 걔한테 맞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다 아는데요, 뭐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말로는 그래요. You know, they don't get along each other, they don't love each other, 뭐 이래서 they are divorcing. 그러지만은, 말로는 그러지만은, 왜 내 아버지는 나를 떠났는가? 왜 내 어머니는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나한테 직접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궁금해하고 되풀이 물으면은 그거를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 상상력해서 미움의 감정이 또 싹트기 시작해요. 저 집을 나간 분이나 혹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 생각,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두 부모가 합의해서 같이 얘기해주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부모라도, 남아 아이를 기르는 부모라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너에 대한 사랑은 한결같고 또 너의 탓이 전혀 아님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얘기를 할 적에 아이들에게 그 이혼의 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악에 대한 나쁜 감정, 비판, 추석은 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내가 정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신임하고 트러스트하는 목사님이나 일가 친척이나 그분들이 대신 얘기해줘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이별한 것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성장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그렇다고 해서 과장을 하거나 감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이혼 후에 가족 생활이 어떻게 변화된다, 이사를 간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을 아이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불행한 일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됐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별을 하게 됐어. 왜냐하면 인생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생각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도 이렇게 일어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한테는 내가 있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 희망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부모의 별거, 이혼, 사별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을 세 그룹으로 나눠보자면요, 먼저 부모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도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그 관심을 보여주고, 그러면 아이들도 아까 제가 그 상처 회복의 단계처럼 2년 정도의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아이들도 상처를 회복하고 또 두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한 부모가 안 그렇더라도 아이를 기르는 홀부모만이라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충분한 사랑을 주고 홀 부모가 먼저 상처 회복을 하고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면은 잘 자랄 수가 있어요. 특히 무엇보다도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이별 당시에는 별 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았는데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옛날 우리 부모가 왜 이별했지?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지? 아주 예민해지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되풀이므로도 잘 아이한테 설명해주고 얘기해주는 것이 좋아요. 어른의 생활, 어른이 된 후에도 생활에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별다름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가까운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자주 우울증이라든지 또 책임감의 결핍, 인내력 결핍, 대인관계 또한 쉽게 상처받고 불안정하고 신뢰감이 없다든지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상처 회복하기 전에 또 다른 큰 힘든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하질 못하고 몸은 이렇게 어른으로 컸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안고 큰 거죠. 이런 큰일이란 건 뭐냐면은 상처를 회복하기 전에 부모의 또 재혼이 있다든지 또 어떤 가까운 부모나 조부모님의 건강 문제 또 사별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상처에 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나 다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치유를 못 받고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어른 생활에 큰 지장이 있죠. 그래서 두 부모 가정이 이제 홀부모 가정이 돼요. 그래서 가정에 이제 재구성이 되고 새로운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가 자녀들하고도 시작이 돼요. 나는 옛날에 아이들하고 아주 잘 지냈어요, 우리 아이는. 그러나 이거는 새로운 가정이 됐기 때문에 또 달라요.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하는데 저는 건강한 자녀 교육에서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따뜻한 사랑으로 키우자, 또 하나는 바르게 훈련을 시키자. 아이들한테 엄격한 룰로 훈련을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기 전에 룰만으로는 안 되죠. 사랑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돼요. 첫 번째, 자녀와 신뢰의 관계, trust relationship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엄마만 믿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새로운 가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신뢰의 관계가 필요해요. 서로 믿을 수 있을 적에 사랑이 굳어지고 이제 지속되죠. 그래서 첫째, 가족이 우선임을 매일 강조하는 것이 좋아요. 홀부모 가정이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뭉친 우리 가정,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또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땐 내가 해야 할 일 또 희생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한테는 가장 먼저다, 우선이다, 네가 먼저다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은 안정감과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또한 집중력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자기가 공부할 수 있어요. 또 자녀 어떤 때는 우리가 그 희생도 해야 돼요. 내 일 계획을 바꾸면서 아이가 정말 이번에는 지금은 엄마하고 있기를 원한다 하면은 자기의 일을 희생하면서도 항상 그럴 순 없죠. 그때 봐서 아이의 그 감정을 봐서 희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녀 때문에 자기의 일을 희생한다든지 계획을 바꿀 적에 우울해가지고 아우 너 때문에 내가 그 힘든 그 꼭 해야 할 거를 이런 거는 허나 많아요. 희생은 그냥 싹 잊어버리고 정말 너하고 있는 시간이 더 보람있고 즐겁다. 즐거워야 돼요. 아이를 즐겨야 된다고요. 아이와 있는 시간을 기쁘게 보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미국 목사님은 아들이 어떤 집회가 큰 집회가 있는데 아들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취소를 하고 아들 옆에 있었대요. 그 집회는 언제, 우리 같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말이죠. 그럴 정도로 너가 먼저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신뢰 관계를 세울 수가 있죠. 둘째, 일상생활에서 항상 일률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다니까 무슨 이상하지만은 뭐 아이 마음 아플까봐 우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맹세하고 헛약속하고 과장하고 또 이런 거 뭐 아이들이 엄마 다른 집은 전부 휴가 가 우리는 언제 가 그럼 걱정 마 우리 다음 여름방학에는 어디 가자 내가 약속해 그러고 못 지킨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 말하는 건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돼버려요. 신뢰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말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 하지 헛맹세하고 과장한다든가 감한다든가 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뭐 어디 한국에 가 있다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말하는 건 다 true다, 다 진짜다. 그거는 나중에 재혼의 배우자와 내가 재혼을 결정할 적에도 참 중요해요. 우리 엄마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트러스트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누구이든 간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트러스트가 연결이 돼서 우리 내가 믿을 수 있는 우리 엄마가 추구한 선택한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 거다 하는 믿음이 그렇게 연결이 되죠. 또 시간을 지켜야 돼요. 엄마가 어디 가면은 아이가 없을 때 나가면 노트를 적어놔요. 엄마가 어디에 가서 몇 시에 온다. 너 집에 오면 전화해. 그러고서는 또 약속 시간에 혹시 9시에 내가 돌아올게. 못 오면은 9시에 전화하지 말고 30분 전에 전화해서 내가 급히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꼭 10시에 들어갈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켜야 돼요. 이렇게 시간을 지키는 게 아이들하고의 어떤 신뢰 관계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똑같이 외출 시에는 엄마 없을 땐 노트 적어놓고 가고 또 외출 시에는 어디 가서 몇 시에 온다는 거. 왜냐하면은 이렇게 부모가 이별을 하면 아이들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아빠가 떠났기 때문에 엄마도 언젠가는 나를 버리고 갈 거다 해서 치맛고리를 붙들고 사는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사별한 가정에서는 말하자면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엄마도 병으로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항상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어떤 이제 싱글머들은 사실 싱글머들도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아파서 그러니까 애가 막 걱정이 돼서 엄마 의사한테 가 엄마 왜 아파 내가 뭐 해줄 것 같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파도 꾀병을 부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막 그거 하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까지 죽으면 아 죽을 병도 아닌데 죽으면은 나는 어떻게 사나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넣어줘야지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집중력 생기고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둘째, 대화를 하자. 최근에 혼자 된 부모일수록 아이들과 원만한 대화를 갖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부모의 그 상처, 큰 상처, 이별의 큰 상처와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너무 일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이들과 원만한 대화에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애들이 뭐라면 쉽게 격해진다고요. 좌절감 때문에. 그리고 좌절한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녀도 똑같은 감정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이 격한 감정으로 말을 한다든지 이런 폭발하면은요. 그거는 목적을 전달하지 못해요. 말하자면 아이가 늦게 왔어요. 너 왜 늦게 왔니? 응? 엄마한테 이렇게 온다 그러고 어쩌면 화가 난다고요.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면요. 아이는 그 이유, 엄마가 화를 내는 이유를 반성하기는커녕 화를 낸다는 것만이 기억에 남아서 왜 나한테 화내냐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용하게 말을 하면은 자기의 잘못을 안다고요. 그래서 컴퓨터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격하면은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만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이 소리 지르는 습관이 생겨요. 격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똑같은 대화법을 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만한 대화를 막는 방해물은 시간 부족이나 문화 장벽, 언어도 아니고 대화의 태도에 달렸다 그래요. 그 방법에 달렸고. 그래서 대화에서 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중히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것을 즐기는 습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말하는 것보다 10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머리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엄마 나 말이야 누구하고 어디 가서 그러면 그걸 머릿속으로 그려요. 그러면 쿠킹을 하면서 뭘 하면서 애하고 눈도 마주치면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다 보면은 웃어야 될 때 웃고 안 됐을 적에 얼굴도 표현되고 그러면은 아이가 아 내 얘기를 관심 있게 듣는구나. 그 뜻은 뭐냐면은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거를 전달해 준다고요. 근데 애가 얘기하면 이러기만 하면은 듣지도 않아. 그리고 얘기하기 싫어해요. 얼굴 표정에서 내가 관심 있게 듣는다는 것이 나와요. 마음에 그리면은. 그래서 아이들의 그 감정이 내 것으로 느끼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비판하지 말고 아이가 얘기할 적에 비판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글른 거를 옳다고 동의하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의견, 그 아이의 감정 이런 것을 그냥 비판 없이 받아주고 느껴주는 거야. 나처럼 나의 것처럼 느껴주는 거죠. 애가 얘기했을 적에 우리 부모가 많이 그 영어로 영어말 한국말 하는 애들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는 척한다, 다 알아들은 척하고 얼렁뚱땅하면 아이들은 예민해서 다 알아요. 엄마 관심 없어. 못 알았으면 뭐라 그랬어? 그게 무슨 뜻이야? 다시 얘기해봐. 그리고 재확인을 하면은 아이들이 또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확실히 자기가 안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좋죠. 또 아이들이 말을 할 적에 부모는 잘못된 거는 고쳐주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가 말하면 가만있어 봐. 너 지금 조금 아까 뭐라 그랬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쩌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애들은 말하는 데다가 싱거워져요. 그러니까 고쳐주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그걸 참고 애가 끝까지 얘기하도록 그거를 들어주는 게 좋아요. 얘기를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얘기할 적에 아이 얘기에 진짜 집중을 하지 않고 아이가 얘기하면 요거 틀렸는데 내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그 다음에 자기가 얘기할 것만 상상하다 보면은 마음은 떠나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는 그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비판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는 중단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말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적에 부모하고 얘기할 적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림으로 마음에 그리면서 모든 마음으로 눈으로 관심으로 들어줘야지 대화의 그 관계가 되죠. 침묵의 관계는 관심, 사랑이 없다고 아이들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는 말이 없어요. 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얘 너 밥 먹었니? 네. 숙제 홈워크 했니? 네. Yes, no. Yes, no. 그거 이외에는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문답식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자연스럽게 혼자서 얘기를 꺼내요. 얘 오늘 가게에서 말이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마지막 어저께 일이라도 좋고 한 달 전 일이라도 좋고 왔는데 그 사람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탈북자를 돕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엄마도 좀 이제 조금 있다가 나도 그런 데다가 관심을 갖고 돕고 싶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어쩌고저쩌고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걸 하는데 나는 그거 좋지 않게 생각해.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은 아이들이 조금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문답식이 아니니까. 그럼으로써 부모의 견해,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바른 생각을 아이들한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둘째, 긍정적인 언어 표현을 쓰자. 근데 우리가 해라, 하지 마라, 그걸 많이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부모는 항상 우리 부모한테 또 그렇게 해서 이거 해라, 이거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직설적인 대화.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간접적인 대화를 여기서는 많이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 또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훨씬 말이 부드러워요. 근데 don't do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 전에 언어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우리 2세들하고 부모하고의 말다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되게 엄마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닌데, 저도 많이 그랬죠. 뜻이 아닌데 아이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말하는 태도가 우리가 자라난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존중의 말,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말에는 큰 파워가 있어요. 정말 한 번 입으로 나간 말, 그거 참 체크를 하고 말을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아니지만 어떤 때는. 어떤 부모가 아이가 아주 어렸을 적인데 너무너무 밉게 군대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걔를 타고 I hate you 그랬대요. 나 너 꼴도 베기 싫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애가 또 귀엽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뻐라 I love you 그랬더니 No you don't love me. You hate me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No, I love you. 그랬더니 No, you don't. 그러니까 얘는 I hate you. 너 꼴도 보기 싫어. 한 게 가슴 속에 팍 박히네라고요. 못이 박혔는데 한 번 말한 거 한 번 그런 게 박히면 그 빼기가 힘들어요. 또 시간이 한참 가죠. 또 그래서 세 번째는 말 이외 대화법으로 사랑을 전달 표현하는 건데요. 뭐 자동차 범퍼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Have you hugged your kids today? 그러니까 허그를 뭐 매일 한 번씩 해준다든지. 근데 티네이저 아들은 허그하는 거 싫어요. 손 붙잡는 거 싫어하고. 뭐 중학교까지도 엄마 손 붙들고 이러더니 조금 몸이 커지더니 손 붙들까 봐 이러고 말이죠. 그 몸이 커지면 애들이 좀 그런 그 저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따뜻한 손길, 엄마가 엄마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학교 갔다 오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스토브에 올려놓는다든지 눈길, 표현, 또 각자 그 가정의 그 패턴대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죠. 또는 도시락에 그 런치 샌드위치 속에다가 짧은 노트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뭐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 말씀을 하나씩 탁탁 넣는데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재미없어 해요, 애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뭐 너 어저께 엄마 나갔을 때 네가 베이비시터 해줘서 뭐 영어는요 한국말 영어 섞어도 되고 브로큰 해도 어때? 그거 애들이 뭐 마음 뭐 어쩌고 그러지만 그거 갖고 애들이 존경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저께 동생을 봐줘서 참 고마웠어. 난 네가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뭐 이런 또 일 직장에 갔다가도 아이가 학교 돌아온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얘기해 줄 수도 있죠. 셋째, 자녀와 함께 즐겁게 지내자. 그러니까 아이를 즐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중요하다니까 대화도 하고 먹을 것도 잘해주고 옷도 사주고 레슨도 남들 저 뒤지 않게 해주고 과외 공부 그들의 그 피지컬 니들 다 채워주려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거 사주고 다 그러면서 책임을 다 완수한 것 같은 생각에서 부모가 만족한다고 나는 좋은 부모다 생각하는데요. 아이를 즐길 줄은 몰라요.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거. 근데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좋아요. 못해줘도 좋고 시간 없어서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 또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해서 그것도 여유 있게 그냥 나 뭐 그 좋은데 말이야 나 어디 가야 돼 어찌 그냥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생각에 부모가 나를 통해서 행복하는 모습에 아이들도 행복해요. 사실은 저도 좀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큰 딸이 참 예민했었어요. 티네이저 때.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위켄드에 이렇게 애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엄마 오늘은 이 TV 쇼 굉장히 엄마가 좋아할 거야. 엄마가 좋아하는 무비를 하니까 꼭 같이 보자고. 그래서 지가 뭐 팝콘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마미 어서 빨리 오라고. 그러면 아이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는 뭐 공부하고 일하고 막 정신이 없이 바쁜데요. 잠잘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할 수 없이 가서 앉아요. 그러면 막 뭐 엄마 재밌지 뭐 어쩌지.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영화만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아우 잘 됐다. 그래서 살짝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저는요 혼자 사는 동안 영화 뭐 텔레비를 못 봐요. 왜냐면은 불안해요. 해야 할 일의 리스트가 머릿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뭐 TV를 보고 그러질 못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할 일의 리스트가 머릿속에서 찾고 있으니까 살짝 내가 눈치껏 일어나가지고 가서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큰딸이요. 막 울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엄마, 이거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보랬는데 왜 안 보느냐 그래서 내가 쟤가 왜 저러나 갑자기. 그리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이 교재를 쓰면서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교재를 쓰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왜냐하면은 걔는 그 무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비를 엄마가 좋아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하고 같이 We are family.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즐기는 거였었어요. 그거를 제가 눈치를 치지 못했던 거예요. 또 근데 우리 그 한국 이민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미국에 온다 그래요.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서 애들 학교 등교 전에 출근하고 밤늦게 오잖아요. 또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세탁소 하시면. 온 다음에는 아이들하고 밥을 후딱후딱 먹고는 교회 봉사하러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애들은 누가 봐요? 애들은 하나님께 믿기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교회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제 부족한 생각에는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 힘들고 정말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또 생활이 힘들어도 이렇게 농담을 하는 습관을 하는 것이 이 싱글 패밀리, 아이들과의 관계, 가정이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번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부부가 이제 이별을 하면은 자녀도 이제 이별을 했잖아요. 부모하고. 참 큰 변화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큰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만 한 분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싱글 패밀리, 가정이 됐기 때문에 그 큰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변동을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이사를 부득이 가야 된다면은 내가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은 같은 학교, 같은 친구, 같은 교회 너무 뭐든지 갑자기 확 변하면 애들이 타격이 심해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불안정하고 소외감, 이혼 가정이 되고 사별 가정이 돼서 싱글 패밀리가 돼서 거기다가 옛날같이 적극적으로 친구하고 지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미 홀부모 가정에 큰 변동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좀 천천히 변동을 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다른 환경으로 어떤 분은 뭐 이혼하니까 다른 스테이트로 탁 이사 가시더라고요. 그래야 될 경우는 되도록이면 크리스천 스쿨, 좋은 프로그램,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막내를 이제 데리고 이제 인디애나에서 일리노이로 이사 왔을 적에 아이들은 전부 이제 대학에 금방 가고 그랬을 적에 그 무디 라디오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글렌뷰 사는데 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그 주일은 우리 교회 같이 가지만 주중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아이들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와나 프로그램이 있는 좀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 해가지고 딸을 데려갔어요. 그러면 괜히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근데 괜히 심술을 부려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뭐 나 그 거기 가면은 엄마 홈워크를 하나도 못 해가니까 그런 줄 알라고 나한테 엄포를 해요. 그래도 무조건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걔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는 채플에 혼자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고 나올 적에는 그 어마나 클럽이 아주 재밌게 아이들을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잖아요. 아주 뭐 입이 이렇게 벌어져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죠. 또 학교 과외 활동에 부모가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줘야 돼요. 좋은 친구가 지금 이거 힘든 가정에서 아주 아이들한테 큰 힘이 돼요. 밤늦도록 애들하고 전화하고 채팅하고 좋은 친구면은 그걸 허락해 주세요. 부모가 그리고 먼저 좋은 친구, 좋은 환경, 좋은 친구와 사귀고 환경 속에 있어야지 아이들도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건전한 환경에서 환경으로 아이들을 이제 인도해야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롤마델, 모범적인 언니나 또는 형을 사귀도록 해주는 것이 좋아요. 오빠나 누나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같은 섹스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으로 그러니까 딸이면은 언니, 아들이면은 형을 사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홀 어머니 싱글 머더 아래서 자라나는 사춘기의 남자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롤 마델이 없는 경우 걔네들이 정말 좋은 전도사님 교회에서 커서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어겐이 됐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주위에 정말 모범적인 형이나 삼촌이나 혹은 뭐 이별은 했지만 아버지가 사랑해서 모범적인 아버지고 이렇게 잘 지내면 괜찮은데 자기의 롤 마델이 없이 크는 그 아이들은 싱글머더 아래서는 남자의 역할, 남자의 생활, 남자로서의 배울 데가 없다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아들이 커서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요. 어느 기간 동안은 자기 몸이 크니까 엄마를 하나의 여자로 보려고 그래요. 엄마의 오도리티를, 그 권위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홀 어머니 아래서 자라는 사춘기 남자아이들 꼭 저는 그 빅브라더 빅시스터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또 멘토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있지 않아요? 이 교회? 빅브라더 빅시스터 프로그램 혹시?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갓 이민 온 아이들 혹은 싱글 페런츠의 아이들을 이렇게 미국에서 잘 자라난 우리 미국에서 잘 자라난 그 믿음 있는 자녀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요 발런티어를 좋은 일 하는 거를 자원봉사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들도 대학에 가더니 전부 그 빅시스터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대학에 있는 그 동네에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까만 아이를 자기 시스터라고 그러고 주말에 데리고 나가서 뭐 같이 밥 먹고 걔네들한테 얘기해주고 뭐 이런 일들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같은 교회에서 있으면 참 좋아요. 그게 이제 또 트레이닝을 빅브라더나 빅시스터 트레이닝 시키는 데가 있어요. 저도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것도 또 수년 동안 끙끙 앓고만 있어요. 다 시간과 돈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남자의 생활 역할을 배우고 그러나 뭐 오빠 언니 뭐 이렇게 오빠 누나 이런 거는 좋지가 않고 엄마의 보이프렌드 아빠의 걸프렌드는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롤 모델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왜냐하면 관계가 깨질 적에 걔도 관계가 깨지니까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주자. 우리는 가족이지만 또 하나의 한 개인이라고요. 또 세 살 먹은 아이도 한 개인, 한 인격체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두 부모를 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이혼의 경우 두 부모를 다 사랑할 수 있는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니 뭐 내가 언제 막았나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막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눈치를 봐요. 내가 어머니하고 사는데 가끔 아버지 보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믿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엄마한테는 막대해요. 좀 그런데 아빠 어쩌다가 뭐 만난다라면 뭐 너무 잘해요 아빠한테. 그런 거 보면 화가 난다고요. 아니 뭐 나한테 생활비를 줘. 내가 아이들을 뭐 테이크업을 해. 내가 혼자서 다 하는데 지 아빠한테는 어쩌다 보면 막 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나를 버리고 간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하고 같이 사는 어머니한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만나고 아버지와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눈치를 본다고요. 뭐냐면 부모가 서로 싫어할까 봐. 그래서 아버지를 이혼의 경우 만날 적에 다른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만날 적에 스파이 노릇을 우리도 모르게 시켜요. 예, 그 아빠 만났더니 그래 뭐 그 걸프렌드하고 잘 살든 뭐 이런 거 하면은 뭐라고 하든 너한테 잘해주든 그 여자가 잘해놓고 살든 그러면서 그런다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메신저, 심부름꾼으로 시켜요. 야, 너네 아빠한테 가서 이거 사달라고 그래. 너네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래. 뭐 어쩌고. 애들은 화만 내요.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물어보면 대답 안 한다고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쁜 아빠라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어도 겉으로는 난 아빠 안 볼 거야 뭐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빠라고요. 그래서 또 과거의 추억을 간직하도록 허용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뭐냐면 부모의 결혼 사진이에요. 그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대학 간 아이도 오면 막 과거 사진 보고 결혼 사진 보고 옛날에 엄마 우리 여기 놀러 갔었을 때 좋았었지. 그 추억을 갖고 싶은 거예요. 막 가슴속에 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부모 결혼 사진 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이때는 부모가 행복하지 않았나 해서 이혼 가정에서.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그래요. 자기 아들이 티네이지 아들이 결혼 사진을 보더니 엄마는 왜 결혼할지게 웃지를 않았어? 그러더래요. 미국에서는 활짝 웃잖아요. 근데 뭐 얌전하게 아마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거든요. 남편한테 내가 뭐 좋아서 결혼한 줄 알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면 그럼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났어? 그랬더니 너는요 액센털리 났단다. 그러니까 등치 큰 티네이저 아들이 엉엉 소리를 내고 울더래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진을 자기 방에 아버지 사진 옛날에 엄마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사진을 걸어놓는 거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 허용해 주세요. 물론 뭐 나는 싫은데 뭐 리빙룸에 걸어놓는다든지 그런 거는 싫으면은 좀 얘기를 하지만 자기 방 안에서는 다 허용을 하고 그리고 또 나쁜 아빠도 이혼을 맨든 아빠라 하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그 아이가 좋은 어른으로